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요즘 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네. 일단 offer letter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올가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서 공부하려면 학비나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아직까지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통일 한반도의 외교 일꾼이 되고 싶은 올해 나이 30살의 김성열 씨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뭐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성열 씨가 고향 청진을 떠난 것은 1997년 말 고난의 행군 시절.
꽃집이 생활 하다가 어머님과 누나 세 명이 다 지친 겁니다. 집에서 일주일 내내 뭐 먹지도 않고 물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어머님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어머니가 마지막 국리로 중국으로 가자고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무산 지역까지 가는 석탄 그 화물차가 있습니다. 기차인데 그 석탄 화물차에
국경까지는 도둑열차를 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어느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뭐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과일도 많고 먹을 게 엄청 많은데.
하지만 중국 공안에 들켜 강제 북송되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경제적 도강자들은 석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온 가족이 다시 기회를 꿈꾸게 됐습니다.
경제적 도강자, 북한에 말하면 도강자라고 하는데 이 도강자들은 다 석방하라, 주소만 확인하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서 저희는 그 짧은 시기, 그러니까 딱 그 정상회담 그 시기 그 석방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성열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 지나고 나서는 예전대로 그 북한 정부에서 보위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분들을 좀 그 노동 단련대나 이런 데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도왔던 운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잡혔거나 조금 더 늦게 북송됐더라도 지금 성열 씨 가족들의 모습은 상상으로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다시 또 탈북을 한 거죠. 그해 8월 달에. 이제 그때는 제가 먼저 탈북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누나 한 달 후에 이제 탈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총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업을 또 확장시키고 그렇게 잘 정착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왔죠.
북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중국 조선족인 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국수 공장에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면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그때 이제 라디오를 접하게 된 겁니다.
성열 씨는 언제나처럼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국동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저를 이제 저 마음을 히트한 거죠. 이제 공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탈북 청년들한테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준다. 그 말에 이제 저기를 가야겠구나.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심지어 공부까지 시켜준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공부까지. 정말 그렇다면 성열 씨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나라 같았었어요?
부유한 나라.
근데 그냥 기량
둘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옷, 그 패션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뭔가 다른 거죠. 이제 제가 경험한 세상과는. 그래서 그분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한국 사람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 하는 행동과 말투. 분명 성렬 씨 같은 북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잘 배워서 그런지 아는 것도 많았고 성렬 씨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 격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남조선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방법을 잘 그때 몰라서 무작정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침입하자, 들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근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탈북자들이 많이 뭐 독일 대사관으로 넘다가 잡히고 여기 어떤 대사관 가다가 잡히고 이런 때여서 그때는 그 대사관들 주변에 늘 공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당시 북경에 작은 민박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 일하다가 어머님이 그 탈북 출신의 브로커를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밥을 해주다가 이제 주방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물이 없나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어머니 그분이 하시는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의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브로커가 어머니가 일하고 있던 여관에 묵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렬 씨의 어머니는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 와서 브로커를 하던 분이었던 거죠. 그분을 만나서 우리 아들도 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나 마침 잘 됐다. 자기가 이제 탈북자들을 모으러 여기 왔는데 아들을 보내 같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 루트를 자기가 다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몽골을 통해서 중국으로.
오직 그 탈북 브로커 안내자만 믿고 온 가족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미지의 나라 한국 남조선으로.
참 스릴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나서 중국으로, 몽골로, 다시 한국으로의 여정은 나중에 영국과 미국으로의 진짜 여행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19살 북한 청년 성렬 씨에게는 한국의 첫 모습은 반가움보다는 놀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이?
좀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이 아니고 너무 잘 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꽤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혼란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북한에서 알았던,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은 분명 눈앞에 펼쳐진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북한에서 우리가 한국 남한에 대해서 배우기를 동양살이하는 나라, 많은 뭐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고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긴 알았지만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기존에 배웠던 어떤 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 완전 충격적이었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행렬, 바쁜 걸음의 사람들,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지하철에 보면은 다들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한국에 제대로 정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그 정착교육 시설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 상담을 받았었죠.
하나원 안에서?
예, 하나원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네가 선택해서 가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하늘꿈학교라고 송파에 지금